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71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걸어가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르키심이라. 그는 열둘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고백했던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인간의 진정한 생명은 오직 말씀에 담겨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시간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 영적인 생명이 소성케 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의 마음이 배부를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저희들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제가 설교한 지가 벌써 한 몇 개월 된 것 같아요. 오늘로서 열 번째 요한복음 6장 강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오병이의 사건의 의미를 설명을 드렸고 나머지 오늘까지 총 아홉 번은 오병이의 표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또 오늘도 그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처럼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주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 그 표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시면 어떤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은 매우 어리석은 설교자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매우 어려운 말을 해서 그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버렸기 때문이지요. 더욱이 주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확인된 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로부터 그의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의 가르침과 같고 당시 있었던 서기관들과는 같지 않다라는 반응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매우 말씀에 능력이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과 이런 이적을 행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자신에게 모여온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말을 하기보다 자신을 따라오는 사람들의 숨은 동기와 목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어서 그들의 기분을 완전히 상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사실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해서 그들의 숨은 동기를 드러내어 그들로 부끄럽게 만들기도 했고 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에게 생명이 없다는 말 매우 받아들이기 어렵고 힘든 말들을 해서 그들 가운데 분란과 다툼을 야기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예수님은 참 어리석은 설교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께서 병고치는 이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 많은 무리가 따랐다는 말로 2절이 시작돼요.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시도했습니다. 사실 이런 제안을 한 것은 상당한 희생을 감내한 제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죠.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을 왕으로 해서 하나의 나라, 하나의 공동체를 세우게 된다라고 하면 그들은 필시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시도는 매우 위험한 시도였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들은 그런 위험한 시도를 감내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추종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잘 추슬러 가지고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 지도자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신을 찾아온 사람, 얼마든지 그 말을 듣고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너희가 나를 따라온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라는 이 말에 자존심 상해서 떠나갈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이런저런 어려운 말들을 해서 결국은 사람들을 다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버리고 만 것입니다. 마치 일부러 떨어뜨리기 위해서 애쓰는 자처럼 그렇게 주님은 어려운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상한 모습입니까? 세상에 어떤 목회자 치고 세상에 어떤 설교자 치고 사람들이 모여오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설교자지만 설교를 할 때도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설교를 전해야 되지만 때로는 연약한 자들이 있을 때 혹시 그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을까 염려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부담을 주는 말을 혹시 해도 과도한 부담을 혹시 주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때로 조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와 같은 인간 설교자가 아니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구름떼처럼 따라왔던 많은 무리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아니하였습니다.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으러 왔다가 돌아가는 것을 붙잡지 않으셨던 것처럼 자신을 떠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붙잡지 않고 도리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더 명확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주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다 살펴봤지만 주께서 어떻게 보면 복음의 총체를 다 말씀했습니다. 자신의 신분,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분명히 드러내셨죠.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라고 말씀했지요. 또 자신의 희생제사를 앞두고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에게 생미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걸림이 되는 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것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너희가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이 말씀까지 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과 또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말씀이 그들에게 큰 걸림이 된다는 사실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에 올라가면 너희가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이 더 어려운 말씀을 했던 것이죠. 주님은 절대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복음의 본질, 총체를 다 드러내셨습니다. 사실 이것이 말씀사역자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에요. 자, 그런데 이 복음의 총체, 복음의 전 내용을 다 드러내셨는데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많은 사람이 더 모여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는가?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문자 그대로 제가 다시 번역하면 자신들이 뒤에 버려두었던 것을 향해서 나아가 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최초 처음에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버려두었던 것을 다시 쫓았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말이 그들로 하여금 실망하도록 만드는 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예수님은 참 어리석고 실패한 설교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무리가 따라왔습니까? 그러면 그냥 반타작만 해도, 그죠? 5,000명이 장정만 5,000명이 먹었다고 말하니까 한 2만 명 정도 되었다면 뭐 반은 돌려보내고 한 반 정도는 남겨둘 수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12명만 남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상당수의 제자들은 다 떠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시각이고 예수님의 사역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왜 성공적이었을까요? 그것은 구약 선지자가 이사야를 비롯한 구약 선지자가 시편 기자도 그렇게 표현했지만 예수님은 거치는 돌과 반석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거치는 돌과 반석이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의 본성으로는 이 말씀이 결코 소화될 수 없는 말씀이다. 어울리지 않다는 거예요. 토해낼 수밖에 없고 내칠 수밖에 없는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쫓았다가 결국은 다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들은 돌아가 버리고 말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물론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나에게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들이 성부 하나님의 이끄심의 은혜를 입지 못했기 때문에 알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 편에서 볼 때 왜 그들은 주님을 따른 일에 실패하고 말았을까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죠? 무엇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믿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라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 편에서 어떤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까? 믿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종일관 믿어야 된다면 주님께서 무슨 말씀만 하시면 되지요? 너희는 나를 믿어라. 너희는 나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면 된다. 라는 말씀만 하면 되는데, 근데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아버지께서 이끄셔야 나에게 나올 수 있다고, 아버지께서 듣고 배운 사람만 나에게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했고, 심지어 무슨 말씀까지 했는가 하면 너희 중에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있다라고까지 말씀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듣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도대체 믿으라는 말인지 믿지 말라는 말인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그죠? 그러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래도 나에게 올 수 없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너희가 아무리 믿으려고 애쓰고 힘써도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할 수 없으니까 너 그만 힘써라, 그만 애쓰라는 말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말로 비춰질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말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라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그들이 가만 들어보니까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이 좀 싫다, 쫓아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돌아가 버린 거예요. 어떤 이들은 믿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내 편에서 아무리 믿고자 해도 믿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갖는가 하면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네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러나 믿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편에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내 편에서 아무리 믿고자 해도 믿을 수 없다라는 이 말은 내 마음 속에서부터 믿고 싶은 마음조차도 부인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게 해 주셔야 믿는다라는 이 겸손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 마음속에 믿고 싶은 마음이 들 때까지라도 그것도 아니라고 부인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들지요. 그러나 그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로 받아야 된다라는 이 뜻이었는데 그들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시종일관 믿으라는 말만 하면 좋은데 믿으라는 말만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일끌지 아니하시면 올 수 없다. 하나님께 듣고 배운 사람은 온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도대체 믿으라는 말인지 믿지 말라는 말인지 헷갈렸던 거죠. 이런 면에서 그들의 믿지 않음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말을 믿지 않고 수군거리는 이 군중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너희 중에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말했죠?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자신의 믿지 않음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에 두어서는 안 되고 자신에게 두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은 어디에도 나타난가?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고 한 요한복음 8장 24절 말씀을 통해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예정과 작정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미지근함, 우리의 불신앙을 정당화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떤 일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신자는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살펴보면 믿음은 지적인 자금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기도 했죠. 그런데 어떤 말씀도 했습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한테 뭘 보여주는 거죠? 믿음은 다름 아니라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 같은 실제적인 행위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드렸죠?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음식을 먹기 전에는 음식과 내가 분리되죠? 근데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음식과 내가 분리되지 않고 음식과 음식을 먹은 사람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자가 주님을 믿는 것은 단순히 객관적으로 자신의 이성을 가지고 믿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리스도와 내가 분리되지 않는 연합의 상태로 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 뭘 가르쳐 주신 것입니까? 예수님을 내면에서 실제로 받아들인 일들을 해야 된다. 그리고 친밀한 그리스도 연합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믿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무리들은 이런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다 돌아가 버리고 만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모저모로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쭉 살펴보고 있지만 요한복음을 살펴보면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지게 되는 것을 알게 되지요. 어떤 부류로 나눠집니까? 표적만을 바라보고 표적이 주는 유익만을 누리는 부류가 있고 또 어떤 부류가 있습니까? 표적이 의미하는 바를 깨닫는 무리, 이 두 부류로 나눠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처럼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실제로 엄마 모태에 들어가야 된다는 식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처럼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그 말씀에 자신의 영혼의 무게를 싣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에 의하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 무시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참으로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포기하지 않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주장과는 모순되는 현실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따르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참신자와 거짓신자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거짓된 제자는 잠시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끝까지 주님을 따라다니지는 않았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그랬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만 그들은 따라다녔다가 한 며칠 동안 따라다녔다가 다시는 주님과 함께 다니지를 않았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오늘날로 적용하면 단순히 예수님의 순회 사역을 물리적으로 따라다니지 않았다는 뜻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돼요. 심령으로 주님과 함께 하지 않은 뜻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예배에 나오고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나오고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든지 심령으로 주님을 따르지 않을 수 있고 심령으로 주님을 섬기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거짓된 제자의 삶의 특징이죠. 그러면 참된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참된 제자는 표적이 의미하는 바를 잘 아는 사람이고 그 의미를 제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무엇보다 참된 제자는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이 사도 베드로가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대표해서 말했지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고백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말씀이 가는 곳에 모이고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참신자는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나오는 사람이 참신자예요. 말씀의 가르침과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사람이 참신자예요. 그리고 외부적인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따라 사는 사람이 참신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는가?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고 주님께서 말씀한 바대로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은혜를 입지 못한 것도 물론 사실이지만 첫 번째 이유는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있고요. 그렇죠? 네.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구원받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근데 우리 편에서 보면 왜 그러면 많은 사람이 주님을 쫓았다가 왜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실패하고 말았는가? 첫 번째는 그들이 이해하는 메시아상과 예수님이 제시하신 메시아상과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중에 12명의 제자도 다 도망가 버렸죠? 왜 도망갔습니까? 그들이 이해했던 메시아와는 다른 메시아라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종일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는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좀 다르게 나타나지만 마가복음이나 그 다음에 누가복음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뭘 말씀했습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게 바로 메시아가 해야 될 일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거꾸로 말하면 너희가 지금 배고파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직장을 찾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핵심은 뭡니까? 인간의 죄에 있고 인간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여 보혜사 성령을 보내심으로 그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생명을 받는 바로 이것이죠. 그런데 많은 무리들은 이런 메시아에 대한 인식을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메시아가 와가지고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하지 않냐면 사실은 그는 메시아가 아니죠. 메시아 사역의 핵심은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요 보혜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 빼면 메시아가 아무것도 아니죠. 왜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덜 떠나갔는가? 바로 이런 메시아에 대한 예를 그들이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떠나갔던 또 하나의 이유는 두 번째로 뭔가? 인간 자신에 대해서 가능성을 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가만 살펴보시면요. 주님께서 설교하신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 시종일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를 강조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올 수 없다. 아버지께 나와 듣고 배운 사람은 나에게 올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하였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도 없고,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된다라는 말씀만 계속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가능성을 갖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지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많은 분들이 재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재능을 발휘해서 교회 봉사를 할 때마다 제발 하지 마시라고 자꾸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면 어떤 일이 나타나지요? 나름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려고 했다가 계속해서 교회에서 제재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시무룩해지고 교회를 떠날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았지만 예수님을 떠나갔던 이유는 궁극적 이유는 하나님 그분에게 대해서만 가능성을 뒀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분이 아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능성을 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김 빠지는 소리만 들었던 거죠.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께서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을 때 많은 분들이 따랐죠.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죠. 그리고 예수께서 갑자기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예수님을 따라 배를 타고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배부른 까닭이라고 말해서 그대의 힘을 빼버렸어요. 그 다음에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에게 생명이 없다는 어려운 말씀을 통해서 또 그들로 하여금 의기소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에게 또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가 있다라고까지도 말했어요.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떠나갔느냐? 가만 살펴보면 다른 이유가 아니죠. 인간에게 가능성을 뒀던 사람은 다 떠나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게 주셔야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정말 믿었던 사람은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요. 힘 빼는 일을 한 거죠. 우리가 어떤 악기든지 운동이든지 무엇을 제대로 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 많은 지적을 받는 게 뭐죠? 힘 빼라는 지적이죠. 어깨에 힘이 들어갔다, 몸에 힘이 들어갔다, 힘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죠. 믿음에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가 엿사하고 엿시하고 내가 한번 믿으면 믿을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기의 어떤 가능성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가능성을 두고 따라가는 사람에게 무엇이 선물로 주어지는가? 영생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영생이 뭡니까? 영생은 단순히 영원히 사는 시간의 계속의 삶이 아니죠. 물론 그것도 포함하지만 영생은 지금 여러분과 제가 겪는 이런 차원과는 질적으로 다른 차원에서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래는 이 영생이 아담에게 약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생을 어떻게 누릴 수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조건 하에서 영생할 수 있었죠. 그런데 아담은 이 일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하기보다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음이 임하고 만 거예요. 계명을 따라 행하지 않을 때 죽음이 임하고 말았다는 말을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 즉 말씀이 생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계명은 생명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고 계명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담 안에 타락한 인간은 오늘도 우리가 십계명을 함께 교독했지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이런 계명들을 지키는 것을 싫어합니다. 정서적으로 싫어할 뿐만 아니라 의지적으로 순종할 능력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타락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어디에도 나타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드러났죠. 이스라엘 역사가 바로 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워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역사 아니겠습니까? 십계명이 주어졌지만 그들은 계명을 지키는 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는 나았느냐? 그때도 마찬가지였죠. 이 사실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뭔가 하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이 어떤 족속이죠? 출애굽기 17장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미를 친, 아주 비겁하게 후미를 친 족속이죠. 바로 이 족속은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대적 세력이기 때문에 그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려놓았습니다. 쓸만한 가축들을 남겨놓았습니다. 이런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사울의 죄를 지적할 때 어떻게 지적했죠?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라고 말했습니다.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범하는 실수죠. 말씀을 따라가면 영생인데 말씀을 버리면 죽음이에요.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당연히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런 원리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쳤던 거예요. 이런 원리를 어떻게 그러면 사도 베드로는 알았는가?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사도들은 주님의 말씀에 주의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목해서 들었어요.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인류가 버렸고 이스라엘이 버렸고 사울이 버렸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붙은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라고 어려워하면서 다 떠나가 버렸지만 베드로는 그 말씀이 바로 영생에 관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잘 알았고 그래서 영생의 말씀이 여기인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다는 말을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죽음만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죠. 생명은 주님에게만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죽고 사는 것은 오직 주님께 있다. 권력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권세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확신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생이라고 한 것은 영생의 말씀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지식이 믿음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지식이 결여된 믿음이 아니에요. 지식과 함께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잘 보세요.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어떻게 물으면 좋습니까? 네? 설마 너희는 가지 않겠지? 이렇게 물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님은 자꾸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처럼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았을 때 제자들은 사기 충천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후보가 실제로 그 정당의 대표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정치 후원금을 내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기 충천하겠습니까? 제자들도 그렇겠죠. 구름떼처럼 주님을 쫓던 사람들이 모여왔을 때 아마 그들의 마음에 야 정말 주님 대단하다. 우리가 타고난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주님이 어려운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하늘부터 내려왔다 그러고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이 막 수군거렸을 때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사실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인자가 있던 곳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더 어려운 말씀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점점 떠나갔지요. 이렇게 되면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 수 있습니까? 나도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사람이 자꾸 뒤로 새버리면 나도 이렇게 찬스를 받다가 살짝 빠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주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런 물음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했죠.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했는데 사도 베드로는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조금은 아쉬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그 사도 베드로의 결의에 찬 신앙 고백으로 이해하지만 사실은 잘 살펴보면 이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주여 영생의 말씀이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라고 되어 있죠? 근데 사실은 주께라는 말은 빠져 있어요. 그냥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라고 했습니다. 정말 이 개역 개정반 성경의 번역대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라고 말했더라면 참 좋았는데 그렇게 고백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영생의 말씀이 계시메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조금은 부족한 신앙 고백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훌륭한 신앙 고백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찾다가 당신밖에 없으니까 제가 주님을 쫓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세상 어디를 봐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하고 다르죠.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런 면에서 주님밖에 없다라는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이런 면에서 조금은 부족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부실한 것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이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 사실을 어디에서 알 수 있는가? 우리가 주는 하느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알고 믿었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느님의 거룩하신 자라는 고백의 의미가 뭐지요? 단순히 당신은 거룩한 분이라는 뜻입니까? 본래 이 고백을 누가 했죠? 성경을 주의 깊게 읽은 분들은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귀신 들린 사람이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느님의 거룩하신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매우 훌륭한 신앙 고백이에요. 왜 그러면 이 고백이 훌륭한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는가? 이 고백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죠. 하느님의 거룩하신 자라는 이 말 속에는 성부에 의하여 성별되어 세상에 파송됨으로써 세상을 위한 희생대물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신 분이다라는 뜻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구원자로 거룩하게 구별한 구원자라는 뜻이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느님의 거룩하신 자라는 신앙 고백은 매우 중요한 신앙 고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는 말에 또 우리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독교 인식론이라는 어려운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기독교 인식론. 어떻게 복음을 신자가 이해할 수 있는가 라는 말이 기독교 인식론이라는 말인데 기독교 인식론의 기초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 믿는다는 말이 먼저 나옵니까? 안다는 말이 먼저 나옵니까? 믿는다는 말이 먼저 나오죠, 그죠? 믿고 아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사람들은 뭘 알아야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런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고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고 믿는다는 순서로 되어진 문장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믿음이에요. 믿고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순종이 이해의 기초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말씀을 정말 아시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나타나야 되죠? 믿는 일들이 먼저 나타나야 되죠? 믿음의 순종을 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이런 면에서 믿음 그 자체가 마음의 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말씀을 쓰면서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는 기도를 했지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지 않는데 영적 감각이 생길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알고 믿고 알았습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뭡니까? 제 아들이 많은 사람이 떠나가는 과정 안에서도 떠나가지 않고 주님 곁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믿음과 신앙 고백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다가 중간에 실족하게 되고 또 교회 안에 남아있어도 실제 있어서는 믿지 않는 자로 오랫동안 남아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끝이 나지 않아요. 자, 드라마와 영화로 만약에 이 내용을 만들었더라면 오늘 본문은 무엇으로 끝이 나면 좋을까요? 몇 절로 끝이 나면 좋을까요? 69절로 끝이 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엔딩, 끝하고 상영이 끝이 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70절과 71절은 사실은 없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본문은요, 69절로 끝이 나지 않고 70절과 71절로 이어집니다. 주님은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제 아들을 대표한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마귀라고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라는 말은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성으로 그 성격이 그 존재의 본질이 바뀌었다는 뜻이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했을 때 사도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막았었죠. 그때 주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했는데 그때 실제로 베드로가 사탄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마귀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그 말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사탄의 하수인이 되었다. 사탄의 도구가 되었다. 라는 말입니다. 나중에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깨닫고 본문 71절에서 이렇게 각주를 달았습니다. 이 말씀은 가로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열둘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르라고 말씀했습니다. 유다를 왜 여기 굳이 가롯 유다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야고보의 형제 유다와 구별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되었을까요?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메시아 되심을 확신하고 주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라다니다가 점점 시간이 가면서 마음이 비껴나가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에 결국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 넘긴 것입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가로 유다의 마음이 언제부터 점점 떠나갔을까요? 그 시기가 언제였을까요? 성경이 분명히 언제라고 말을 하지는 않지만 저는 생각한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곁을 떠나갔던 바로 그 어떤 시점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이 내용을 여기다가 적어 놓았을까요? 이런 면에서 가로 유다는 예수님을 떠나갔던 사람과 비슷한 사람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떠났던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메시아상과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두 번째는 인간에 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떠나버리고 말았죠. 이런 차원에서 가로 유다는 왜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 넘겼는가? 자신이 갖고 있었던 메시아상과 예수의 모습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는가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저희 교회가 이번 주부터 구역 모임을 시작하는데 신약 성경의 정수라는 책을 공부합니다. 그 책의 일과의 내용이 바로 올바른 메시아상에 대한 내용이에요. 메시아를 어떤 분으로 알고 따르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가르침의 핵심의 내용을 잘 보시면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줘요. 하늘로부터 온 자요? 자신의 몸을 십자의 제물로 내어주실 자요? 그래서 그를 힘입고 그를 그와 연합해서만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또 그분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 승천하고 그 다음에 보혜성을 보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왜 예수님 사람들이 때로 실족하는가? 이런 메시아상과 다르기 때문이죠. 저희 교인들 중에도 어떤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면에서. 내가 원했던 바대로 어떤 일이 되어지지 않을 때 사실은 주님을 믿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가로 유다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위험성은 뭐냐? 잘 보십시오. 다른 사람은 예수님 곁을 떠났습니다. 많은 무리가 다 떠나버렸어요. 가로 유다는 떠났습니까? 떠나지 않고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 그 말이죠. 자신이 믿는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예를 가지고 주님을 쫓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대대로 주님께서 자신의 원함에 자신의 간구에 응답하지 않을 때 심정적으로는 주님을 이미 떠났어요. 그렇다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부터 실제로 떠나버리면 믿지 않는 자로 드러났으니 좋은데 어쩔 수 있다는 것입니까? 떠나지 않고 교회 공동체 안에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유익이 있기 때문에. 뭐 상조회처럼 때로는 그죠? 결혼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상이 난다든지 할 때 서로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면에서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싶은 거죠. 사도 요한이 단순히 예수께서 행하신 일만 기술하지 않고 이런 내용을 각조로 달아놓았다는 말은 오늘날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을 주기 위함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따르느냐? 이걸 물어보셔야 돼요. 그저 교회 오니까 아는 사람도 있고 어리고 힘들 때 찾아주기도 하고 돌아봐 주니까 아, 참 좋다. 외롭지 않다. 이런 정도로는 사실은 주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너희가 가리느냐? 이런 말씀들.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올 수 없다는 이 말씀들을 공적으로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의 은혜를 간구하도록 하기 위함이죠. 믿게 해 주셔야 믿습니다라는 이런 자세와 태도를 갖추도록 하기 위함이죠. 따라서 너희 중에 팔자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은 겸손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나중에는 가르유다는 사실 알았지만 이 말씀이 선포되는 상황에서는 12명의 제자 중에 물론 가르유다는 나를 가르쳐 하시는 말씀인가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 있었겠지만 다른 11명의 제자들은 자기를 가르친다라고 말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어떤 자세와 태도를 취해야만 되었습니까? 12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고 말씀했으니 내가 조심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요? 결국 우리로 하여금 겸손케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떠나가도 저는 주님을 쫓겠습니다. 라는 이런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갖고 있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된다. 그때도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죠? 끝까지 주님 곁에 있게 하신 은혜를 나에게 주셔야 내가 주님을 끝까지 쫓을 수 있다는 이런 자세와 태도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사도들에게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근데 예수께서 가르유다를 택하신 것은 그러면 어떤 의도로 택하셨는가? 이런 질문을 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팔자로 가르유다를 택했다는 게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지요. 그렇지요? 이것은 인간의 이성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열두 제자를 택하셨다는 말은 영생으로 택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사도로 택하셨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택했다는 말은. 열두 명만을 사도로 택했지만 그 중에는 영생으로 택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이 뭡니까? 가르유다가 어떤 일을 했을까요? 복음도 전했겠죠? 그 다음에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줬고 병도 고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지극히 높은 직분자로 세우시고 또 큰 은사를 주셨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영생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큰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경고를 첫 번째 받을 사람은 바로 제 자신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비뚤어진 막대기로 똑바로 치신다 그랬지요. 그렇죠. 중생하지 못한 설교자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도록 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임받은 그 설교자 자신은 어떻게 되는 거죠?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어떤 목사가 위선과 외식의 죄를 계속해서 범함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모여오고 회심하는 역사가 나타날 때 그것은 그 사람을 향한 궁휼이지만 그 말씀을 전한 설교 자신에게는 그런 일이, 즉 사람들이 막 모여오고 교회가 되는 일이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니까 되네. 사람들이 내 말씀에 이렇게 반응하구나. 좋아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은사와 부르심과 달란트를 가지고 큰 교회를 이루어도 가루 유다회를 통해서 보는 바대로 그 영혼은 버림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이것에 실패하면 다른 것에 성공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이 주는 중요한 교훈 마음에 잘 간직해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설교를 한다고 했지만 정말 이 말씀의 의미를 다 드러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자를 통해서 주께서 이 말씀의 의미를 드러내셨사오니 주께서 비춰주신 만큼 이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심령을 비춰보아 내가 받아야 될 말씀이 있다면 받게 하시고 내가 버려야 될 삶의 잘못된 자세와 태도가 있다면 또한 내어버리게 해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워지고 내 영혼이 올바르게 주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늘 나와 있고 공예배 나오고 열심히 섬기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루유다를 들어 쓰셨지만 그는 결국 영생에 이르지 못한 자가 되고 만 것처럼 그런 자리에 처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주임을 쫓는 기본적 신자로서의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다듬는 이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